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수송기 한 대가 29일 일본 서부 해상에 추락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8명의 탑승자 중 1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주일 미공군이 사용하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는 현지 시각 오후 2시 40분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수송기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로 향하던 중이었고 가고시마현 야쿠섬에서 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송기가 사라진 지점 일대를 수색한 결과 오스프리 수송기의 잔해로 보이는 다수의 파편이 바다 위에 떠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고시마현 당국에 전한 현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추락 당시 수송기의 좌측 엔진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를 최근 잇따라 폐쇄해온 핀란드가 마지막 검문소 한 곳을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 8곳 중 최북단에 위치한 라자 조세피 검문소를 제외한 모든 곳을 지난 24일 0시부터 폐쇄했습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으로부터 망명을 신청한 난민 약 900명이 11월 한 달 새 러시아를 통해 핀란드로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명 미만이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국 내 난민 유입은 러시아의 공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핀란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28일 다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하마스는 억류 중이던 이스라엘 여성 10명과 태국인 2명 등 1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오퍼교도소와 예루살렘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주민 3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인질 10명을 석방할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고 석방 인질 수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시작된 일시 휴전 이후 하마스로부터 풀려난 인질은 81명, 이스라엘이 풀어준 수감자는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인도 북부 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고립됐던 노동자 41명이 28일 전원 구조됐습니다. AP통신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이날 구조된 노동자들이 멍한 표정으로 미소를 띤 채 터널 밖으로 나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2일 이른 아침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한 마을에 건설 중이던 고속도로의 4.5km 길이의 터널 입구 부분 천장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터널에 갇힌 노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약 60m를 파내야 했으며 지난 24일 약 10m를 남겨놓고 굴착 장비가 고장을 일으키자 나머지 구간을 맨손으로 파냈습니다. 노동자들은 구조대원들이 파낸 굴속으로 밀어넣은 너비 1m가량의 용접관을 통해 들것에 실려 1시간에 걸쳐 한 명씩 구조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잔해 사이로 설치된 파이프관을 통해 산소와 물, 음식을 공급받으며 생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8일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의약품과 식량 등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공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약 2만 5천 킬로그램의 인도주의 물품을 이집트 내 인도주의 지원용 물류 중심지까지 항공기로 실어날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VOA 워싱턴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한 데 대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극발 찬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동맹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이용해 백악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대변인은 28일 BOE의 관련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는 특히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왓슨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시각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며 이후 위성이 정상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E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 국가안보팀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주 관련 기술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의 진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우주 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 개발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온라인에 펜타곤과 백악관의 사진 자료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provide. I will say that there are plenty of images of the Pentagon and the White House.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주장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펜타곤과 백악관을 촬영한 위성 사진은 구글 어스 등 무료 위성 사진 관련 서비스를 통해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플래닛랩스 등 일일 단위 위성 사진 서비스는 하루 1회에서 2회 지구 전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발사가 성공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우리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we are aware that the DPRK's launch of a space launch vehicle did, you know, was conducted.
그러면서 그것이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됐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이 위성 발사 성공을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는 발사의 성공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면서도 무엇인가가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선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ll leave it to others to define successful launch. Your question was, did it go into orbit? And so again,
라이더 데빈이는 따라서 이번 발사의 특성이 무엇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며 나는 그것이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 외에는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영내 파트너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를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다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는 분명 우리가 계속 면밀히 주시하는 사안이라면서도 북한의 무기 재배치와 관련해선 당장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It's obviously something that we're continuing to monitor closely. I don't have any specific information to provide right now on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하며 오스틴 장관은 서울에서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한 것과 관련해 영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경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GP 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사와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는 영내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다수의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사실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중화기 등 장비를 다시 투입했습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 근무자들도 권총을 착용하는 등 JSA 비무장화도 폐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며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위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되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며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I think extra vigilance and staying calm and trying to work out a solution is always a good thing.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그동안의 행위를 생각하면 한국의 조치에 동의한다며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is case, given what North Korea has done, I agree with South Korea. I mean, it appears North Korea is not serious about the agreement.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다면서 GP 복원과 중화기 재배치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진지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방증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일 뿐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한 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와 준비태세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You know, we've got armistice up there. We've got a ceasefire. We don't have a peace treaty. So anytime you got armed, military armed units and formations.
전문가들은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램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선임 연구원은 사실 북한의 반복적인 군사합의 위반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분적 효력 정지는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며 이것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합의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의 반복적인 위반에도 한국이 맹목적으로 군사합의를 고집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정찰활동 재개는 이해할 만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I 전화통화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여러 면에 있어서 불공평한 합의였지만 남북 간 군사충돌 위험 완화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이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면서 불행히도 효력을 상실한 합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다시 9.19 군사합의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이는 지난해 미한 양자 간 대규모 군사훈련 재개와 일본과의 3자훈련뿐 아니라 이제 비무장지대와 인근 부대들이 훈련을 재개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찰을 재개해 북한의 잠재적 군사력 증강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미한 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n many ways it was kind of a mismatched agreement, but it had a purpose, but when North Korea violated it repeatedly, it really was a
일각에서는 한국의 군사비 일부 조항 효력 정지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킨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11개의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는 어떤 군사 행동도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데도 대응하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이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쟁 발발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등 주요 시설 촬영 주장은 군사적 의미가 전혀 없는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일 주장하는 것처럼 만리경 1호가 실제 우주 궤도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상과 송수신하는 데 성공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위성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궤도에 안착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It's quite possible that it does. We don't know whether they've done that or not, but there's no reason.
또한 북한은 분명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광학 장비도 갖추고 있으며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날 때 촬영해둔 사진을 지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의 작동 여부와 지상과의 통신 여부는 아직 확증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당시 위성의 궤도가 일치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군사적 또는 기술적 이유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 US doesn't generally release photos from its military spy satellites either. So, you know,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군사 정찰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북한도 이 같은 고려를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성 사진의 품질 등 역량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공개하지 않고 선전 목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계속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운용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백악관 및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1일 밤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곧 정찰 위성으로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국 성공 여부는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어느 정도냐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만리경 1호는 고품질의 위성 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ased on what, you know, kind of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ir general level of technology and based on
일반적 기술 수준과 발사체의 성능을 고려할 때 위성의 크기가 위성 사진의 해상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만리경 1호는 크기가 작은 소형 위성으로 제작돼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성이 미국이나 한국의 위성과 비교해 훨씬 작은 만큼 고화질 위성 사진 촬영을 위한 큰 광학 장비나 센서를 탑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만리경 1호를 미국의 대형 광학 정찰 위성인 키홀과 비교하면서 작은 위성으로는 최고 수준의 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You know, we know that the size of the satellite must have been quite small.
일반적으로 대형 위성은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고 고성능의 통신 장비 탑재가 가능해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스 크기 정도인 미국의 키홀 위성은 지구를 정찰하기에 훌륭하지만 키홀 위성의 한 연결 부위 정도로 작은 만리경 1호로는 그 정도 고화질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나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위성 발사를 계획했을 때 기대한 정찰 능력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 활동과 자산 배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1m 미만의 해상도를 갖춘 서브미터급 위성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정찰 위성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current generation of North Korean spy satellites probably can't go to that level of
그러면서 만리경 1호는 최고 수준의 미군 정찰 위성이 아닌 미국의 상업용 위성 사진 업체들과의 비교가 더 타당할 것이며 북한 내부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인용하는 위성 사진 화질 수준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만리경 1호의 군사적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 identify large concentrations of troops or aircraft or ships. You know, that kind of information.
반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 위성으로 대규모 병력이나 전투기 또는 전함의 집결 정도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정보들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개별 항공기와 개별 미사일의 구체적인 특성을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한 정보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정보로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리경 1호가 제공하는 역량은 북한에게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백악관과 미 국방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든 당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고화질의 위성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공개된 장소들이고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으며 미국 정부와 언론들이 북한 내부를 위성으로 들여다보는 데 반발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선전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 위성 발사가 단기적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미래의 위협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주에서 찍은 어떤 이미지라도 군사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보 측면에서도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단지 북한에게는 이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ny image from space is going to have military utility.
또한 정찰 위성은 많이 확보하고 범위가 중첩될수록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향후 추가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한 만큼 이번 발사를 통해 진전으로 가는 열쇠를 찾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만리경 1호 발사는 단지 정치적 선전에 그치지 않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유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도 이번 정찰 위성이 실제 군사 정찰 활동에 사용하기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 북한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very useful if you want to use it for espionage or for
실러 박사는 특히 북한이 외부의 큰 조력 없이 자체적으로 위성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성과이며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껏 북한이 발사했던 광명성 위성들이 선전 및 과시용이라면 이번 만리경 위성은 앞으로 김정은에게 실제 독립적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언한 대로 향후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치적 선전이 아닌 실제 우려사안이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이메일 질의에 중국과의 3국 협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한국에 문의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파트너, 동맹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은 26일 한국 부산에서 약 4년 만에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역량이 있다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프렌치 힐 하원 의원은 28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China is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China was helpful in.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의 힐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중국 경제 전망, 미회의 시각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 후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며 미국 및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중 접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북한 관련 제재 누수는 중국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I would urg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 to press China.
이어 핵무기를 가진 도발적인 독재자를 북한에 두는 건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된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최근 들어선 러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의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드 블랑세트 CSIS 중국 석좌는 북한 등의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블랑세트 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VOA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걸 보면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would be my short answer. I'm not sure. We obviously don't find China a reliable partner.
또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중동에서 판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과 중국의 관심사가 겹치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노골적인 이기심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주목된 북한 라진항에 나흘 만에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부두에는 다시 다량의 컨테이너가 쌓였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에서 28일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나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 사진에는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약 120m인 이 선박 앞에는 약 130m 길이로 적재된 컨테이너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24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날 길이 약 120m 선박이 이 부두에 자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박과 부두에는 전날까지 놓여있던 컨테이너가 모두 사라진 모습이었는데 이에 따라 당시 120m 길이의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모두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나흘 뒤 촬영된 28일 위성사진에선 부두에 또 다른 대형 선박이 정박하고 바로 앞에 컨테이너가 다시 쌓여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이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이 부두가 지난 10월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나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BOE는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최초 선박 포착 이후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이 최소 18척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나진항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모두 19척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나진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포착된다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달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
러시아도 지난달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예,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앞에서 김 씨 구출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9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촌 오빠 김혁 박사가 28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 씨를 비롯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구출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민주평통인권분과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 박사는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동생의 사연을 소개하며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촌 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북송됐을 때 모진 고문과 폭력에 따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최소한 동생 철옥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절실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의 사촌 동생인 김철옥 씨는 지난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탈북해 중국 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16살의 딸을 낳고 25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지난달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김 박사는 이런 북한 인권 실태는 사촌 동생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 북송된 다른 500여 명에게 닥친 현실이고 중국에 숨어 지내는 수많은 탈북자의 삶이며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북한과 제3국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에 거주하는 철옥 씨의 둘째 언니 규리 씨는 영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런던의 한 호텔에서 현지 한인들을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동생의 구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북한 인권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 현인 그룹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와 이에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 유린이며 강제 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휘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의 반환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현인 그룹은 지난 2016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재현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입니다. 이 전 대사가 위원장을 맡고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니아 비세르코 전 COI 위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회의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12개국에 외교 공간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폭넓은 협력을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안의 핵심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말 처음으로 한국의 대사관을 설립한 슬로베니아가 자국에도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는 데 대해 정치와 경제 협력뿐 아니라 인적 접촉을 강화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외교부는 26일 주 슬로베니아 한국 대사관 설치가 양국에 어떤 영향을 주기 바라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슬로베니아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고 있고 또 많은 슬로베니아인들이 한국과 그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사람과 사람의 교류는 슬로베니아와 한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특히 자동차 산업, 물류 및 운송, 과학 및 첨단 기술 협력,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호 방문, 비즈니스 행사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영화산업, 재생에너지, 문화교류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많이 있다며 양국 간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슬로베니아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를 선도하는 유럽의 선두주자 중 하나라며 이를 한국과의 공통점으로 꼽으며 이 같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슬로베니아 외교부는 한국은 슬로베니아의 아시안의 주요 파트너라며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단합을 희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데 대해 슬로베니아는 2024, 2025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자 포럼에서의 양국의 협력은 훌륭하고 향후 공동의 노력을 위한 매우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북러 간 협력 관계 구축과 관련한 북한의 활동 등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긴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국제법과 규범, 원칙에 따라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1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내년에 한국대사관이 들어서는 리투아니아는 BOA에 주 리투아니아 한국대사관은 양국이 상호 관심 있는 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외교적 소통과 협력의 통로가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한국대사관 개설로 교역 및 투자 기회 확대, 문화와 교육 교류 강화, 학술 연구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와 한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반도체 및 레이저 산업에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는 협력과 공동 창출을 위한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리투아니아가 유럽에서 활기차고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이어진 한국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의 리투아니아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혁신 생태계는 한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잠재적 파트너십을 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내년 탈린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방 및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관광, 문화,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개설을 시작으로 한 달 전 알라르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에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를 개설해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한국은 북한과 또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양국이 직면한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국방 문제에 있어 한국은 아시아에서 에스토니아의 긴밀한 동반자라며 우리는 독재국가 옆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격동의 시기를 고려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국 내 대사관 개설을 앞두고 있는 룩셈부르크는 한국이 룩셈부르크에 대사관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하고 이 결정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외교부는 룩셈부르크는 한국과 오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양국의 우호관계가 대사관 신설로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일 내년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12개국에 공간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이 신설되는 곳은 룩셈부르크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보츠와나, 마샬제도, 수리남, 시에라리온, 아르메리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은 192개국과 수교했고 이 가운데 116개국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며 이외에 46개 총영사관, 5개 대표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포기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1차 아시아태평양의회 포럼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회원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것과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지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사거리의 발사를 포함한 어떠한 추가적 도발 행동도 하지 말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PPF 회원국 의원들은 또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의 합리적인 인도주의적 우려를 고려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PPF 회원국 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회 포럼 APPF는 아태 지역의 2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회 간 협력체로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등 역내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창설됐습니다. 총회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은 아직까지 회원국이나 참관국 자격으로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총회는 아태 지역 28개 회원국 가운데 19개 나라에서 267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평화와 번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회복력 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논의하고 결의안 채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참석해 한국과 일본이 초안을 제출한 한반도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심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북극발 찬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맑겠습니다. 평남은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평양 최저기온 영하 9도, 최고기온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용연 해주 구름 많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 영하 8도에서 0도, 사리원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자강도 중강 종일 흐리고 강계이천은 차차 개이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 낮 최고기온 7도, 강계 영하 15도에서 영하 6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 영하 7도에서 4도, 평강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함흥 영하 9도, 낮 3도, 청진 영하 8도, 낮 0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풍산 맑고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해산 삼지연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9도, 낮 9도, 상지연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1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앞바다 맑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립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린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m, 먼바다는 2.5m로 일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한 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동맹 관계가 한층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대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미한 동맹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지금은 정말로 미국과 한국 관계에 놀라운 역동성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중요한 안보 동맹에서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on nearly every issue of consequence to our peopl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And that's not an accident.
블링컨 장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미한 동맹과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전략적인 융합을 공유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참가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orea continues to support Ukraine's brave efforts to defend its people. To defend his land, to defend his democracy against Russia.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호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제 두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접근법에서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the DPRK provide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for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우리는 또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진정한 우려이며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진정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진정한 우려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복수의 결의에 대한 진정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시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모든 국가를 파악하고 폭로하며 대항하기 위해 다른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매우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29일 북한이 가상화폐 세탁을 위해 사용하는 믹서기관 신밧대를 제재했습니다. 신밧대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일명 믹서 업체입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과 연계된 해커 집단 라자르스 그룹이 해킹으로 불법 취득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가 신밧대를 통해 세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사이버 기반 악성 활동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94호에 의거해 신밧드가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밧드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군 수송기 한 대가 29일 일본 서부 해상에 추락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8명의 탑승자 중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주일 미 공군이 사용하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는 현지 시각 오후 2시 40분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수송기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로 향하던 중이었고 가고시마현 야쿠섬에서 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송기가 사라진 지점 일대를 수색한 결과 오스프리 수송기의 잔해로 보이는 다수의 파편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고시마현 당국에 전한 현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추락 당시 수송기의 좌측 엔진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를 최근 잇따라 폐쇄해온 핀란드가 마지막 검문소 한 곳을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 8곳 중 최북단에 위치한 라자 주세피 검문소를 제외한 모든 곳을 지난 24일 0시부터 폐쇄했습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으로부터 망명을 신청한 난민 약 900명이 11월 한 달 새 러시아를 통해 핀란드로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명 미만이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국 내 난민 유입은 러시아의 공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핀란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28일 다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하마스는 억류 중이던 이스라엘 여성 10명과 태국인 2명 등 1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오퍼교도소와 예루살렘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주민 3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인질 10명을 석방할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고 석방 인질 수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시작된 일시 휴전 이후 하마스로부터 풀려난 인질은 81명, 이스라엘이 풀어준 수감자는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2일 인도 북부 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고립됐던 노동자 41명이 28일 전원 구조됐습니다. AP통신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이날 구조된 노동자들이 멍한 표정으로 미소를 띤 채 터널 밖으로 나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2일 이른 아침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한 마을에 건설 중이던 고속도로의 4.5km 길이의 터널 입구 부분 천장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터널에 갇힌 노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약 60m를 파내야 했으며 지난 24일 약 10m를 남겨놓고 굴착 장비가 고장을 일으키자 나머지 구간을 맨손으로 파냈습니다. 노동자들은 구조대원들이 파낸 굴 속으로 밀어넣은 너비 1m가량의 용접관을 통해 들것에 실려 1시간에 걸쳐 한 명씩 구조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잔해 사이로 설치된 파이프관을 통해 산소와 물 그리고 음식을 공급받으며 생존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생존 노동자들의 용기와 인내가 모두에게 영감을 줬다고 치하하는 한편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